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니까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유난히 사랑한 피조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죠.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셨고 그 에덴 동산을 다 다스리며 지킬 수 있도록 권한까지도 위임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위치는 에덴 동산에서 통치자였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셨냐면은 히브리서 2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도 가지지 않았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인간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러한 존재였죠. 모든 우주 만물들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니라 남편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내에게 선물로서 모든 환경들,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아마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처가를 보면은 그 기둥만 보아도 예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내가 너의 남편이다 이런 사랑의 관계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면서 창조하신 데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다오. 이런 사랑의 관계, 주고받는 이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사랑을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에덴 동산을 맡겨주셨습니다. 다스려라. 그리고 이곳에는 모든 것을 다 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되겠다고 사탄이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속아서 그만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반역을 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잃어버린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사랑을 주었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할 사람, 그 사람을 찾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줄 그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다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찾으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말씀,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전심으로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찾으셔서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셨죠. 누구를 찾으시냐 하면은 비밀을 보여줄 사람. 하나님은 그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디어 뱅크셔서 이 속에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비밀들, 그거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속에 뭔가 담고 있는 그 비밀들, 그거 이야기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나 그 비밀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죠. 물론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비자금은 알려줄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비밀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비밀리에 이야기를 이 일을 진행을 해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그랬었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걸 깨닫고 난 성도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리고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 협력자가 되어져서 동업자가 되어져서 그 일을 이루어나가는 이런 길을 주님께서 채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론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선택을 하십니다만은 그러나 그 비밀을 알려주면서 함께 동역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나 선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느헤미야 예수님까지도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려고 그러시는데 누구에게 알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늘 기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해 나가시고 싶으셔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신다면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사람을 찾으시는데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사람을 찾으시겠다 그러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밤낮 부르짖는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기도의 소리가 조금 다르죠. 처음에는 이런 것 주세요, 저런 것 주세요, 하나님 이 문도 열어주시고 저 문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던 성도가 이제 그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부분들을 보여주시고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셔서 말씀을 전하신다면 너희들은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었는데 왜 모르고 있느냐,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지역은 온도가 70도까지 올라간 지역이 있었습니다. 폭염이 너무 심합니다. 50도, 40도 이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또 지역에서는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집이 쓸려가고 사람이 죽는 이런 뉴스도 봅니다. 농작물의 그 감소로 인해서 이제는 곡식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런 예측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다 깨닫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주님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민족 위에 기도하는 수많은 무리가 일어나고 교회들이 깨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셔서 그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교육 정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속에서 주님을 사모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두 사람을 찾으셨는데요, 심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시에 최고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 율법사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힘도 없고 이제 연세도 많아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두 사람, 심므온과 안나, 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 두 분을 하나님께서는 집중해서 보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랐습니다. 형식만 갖추고 있는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성전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이렇게 오셨는데요, 예수님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마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늘 연구한다고 하던 바리새인들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눈을 주지 않았었고 연세가 많아서 이렇게 허리도 구부정해졌고 볼품없는 이 두 사람, 시몬과 안나만큼은 아기 예수님을 보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가슴에 안고 축복하며 기도했었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도 다시 오실 그때에도 알아보고 영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시몬 할아버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몬 할아버지의 신앙을 요약해놓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고 경건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은 번지르르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보아도 탁월한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속을 보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런 말씀을 쓰셨습니다. 바깥은 회를 칠해서 하얗게 깨끗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 속은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실 때는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속사람을 보시는 것이죠. 시므온을 보면요, 그는 의롭고 경건하다,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제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속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는 이 속사람이 성령과 친밀하게 지내야 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휘칠한 무덤이 아니라 속사람이, 속에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속사람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새로워져 가고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시몬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말씀이요, 바로 이 말씀인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 할아버지는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신,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위로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고 했던 이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다른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마 아담 때부터 약속해 주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보내줄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 메시아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기도의 수준이요,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신앙은 아담 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시마 약속했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의 제대로 된 신앙은요,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것이냐 하면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고 우리를 구속해 줄 것이다, 우리를 속량해 줄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도는요, 의롭고 경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메시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인데요, 그는 시몬을 말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비밀이죠. 이건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에게 비밀을 알리지 아니하고서는 행하심이 없다 그러셨죠.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시므온이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성령의 지시를 주셨는데요.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므온은 언제 메시아가 올지 몰랐습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알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시므온이 분명히 확신하는 것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다라는 사실인데 그것은 바로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와 시간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분별할 수 있는 은혜는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적어도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죽기 전에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므온에게서는 비밀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의롭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않게 살고 있는 중에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내가 내 몸을 보니까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셨으니까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조만간에 오시겠구나. 속히 오시겠구나. 이 할아버지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속히 오시리라.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데 속히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얼마 안 남았구나. 메시아가 올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그가 어찌 의롭게 살지 못하겠습니까? 경건하게 살지 못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시므온 할아버지만큼은 속히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제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히 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 그렇구나, 나는 부족하지만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 언제 올지 모르는데요. 10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아니 20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10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은요, 지금 우리가 하기 이전에 이미 사도 요한이 2000여 년 전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리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제대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예수님 그 이후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재림도 비밀리에 그냥 오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리지 아니하고는 일을 하지 아니하신다 그러셨죠. 이미 우리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셨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었다면 신약의 성도들의 신앙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 바라보고 살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요, 메시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메시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재림, 이제 주님 오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순식간에 갑자기 오실 겁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오실 거라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맞이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누구에게는요?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입니다.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에게는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천기를 분별하는 것처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마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볼 때 딱 알아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은, 제사장들도 보았겠지만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도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주제여, 이 말씀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된다 그 말이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의 구원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은 그는 보았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는 주의 구원하심을 볼 것입니다. 안나 할머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녀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37절이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은 거의 60여 년간을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과부가 되어서 혼자 살았습니다. 84세가 되었는데요, 이분도 연세가 많은 할머니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죠. 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성도였습니다. 이 말씀은 숙식을 늘 성전에서 해결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늘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을 했습니다. 이 안나 할머니가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오는 걸 보는 그 순간에 아! 메시아구나! 이걸 바로 알았습니다. 38절에 보면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죠. 이 안나의 할머니 주변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곧 아담 때부터 보내주마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안나의 신앙은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늘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성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에게 알게 해주시고 영접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준비하고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몬과 안나의 공통점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들의 삶이 늘 기도하고 경건한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주 잘 설명을 해준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해주는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를 가리켜서 주님께서는요, 허리에 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잠을 자는 사람은 풀어버립니다. 느슨하게 해놓죠. 그리고 등불을 켠 상태에서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잠자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와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을 하시는데 우리가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되죠. 사망의 잠을 말합니다. 영적인 잠을 말합니다. 육신은 졸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두드리면은 바로 열어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지금 내가 가겠다 그러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성도로 살아가라. 주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허리 띠를 띠고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 시에도 주님께서는요, 도둑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성도에게는 그렇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성도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기다리는 역사였습니다. 아담 때부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랬으니까 늘 기다렸죠. 우리를 구속할 자, 속량해 줄 자를 늘 기다렸습니다. 지금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주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속히 오시리라 그러셨으니까 우리의 신앙도 바로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등불 들고 서 있어야 됩니다. 문을 두들기면은 바로 문을 열어줄 수 있을 정도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를 보면서 좀 의구심을 가집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서도 의구심을 가집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경건한 삶으로 살았던,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호나티우스 보나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침에 해가 뜨면 창문을 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주님,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저녁에는 창문을 닫으면서 주여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항상 주님 오심을 준비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함부로 살 수가 없죠.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열망,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열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시대 설문조사를 한다면은 지금 주님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속에도 제가 지금 손들라고 그러면은 대부분이 다 지금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고 싶으셔서 그래서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 남편이라 신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신랑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고 싶어 하시는데 신부의 입장에서는 오지 마십시오. 아직 멀었습니다. 내가 누려야 될 것이 아직 더 남아있습니다.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더 많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 오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주님께서 1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2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당장 지금이라도 오실 것처럼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참 많이 내가 부족하지만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 지금이라도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 상태를 유지하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 가시는 기름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